우리가 지금까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8번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19번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 여기 가서 보면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목사가 한 65년 이상 성경을 읽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대하심, 특별히 이 파이퍼는 기쁨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혼돈에 있든지 소동 가운데 있든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렇죠? 이걸 해서 아마 지금까지 알려진 목사들 중에 기쁨과 희락, 이것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알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30가지 이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죄의 참혹함과 사람이 얻게 될 최후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극도로 타락한 것, 인간 본성의 부조리함,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더러움, 이런 거를 본인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종교인으로서의 그 찌들었던 그런 삶, 그렇죠?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본인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본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참 이거 위대한 그런 그 외침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인지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심오하게 잘 다룬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된다는 거, 이것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그 극도로 부패한 상태와 또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리게 될 그 영광, 말 그대로 극과 극이잖아요. 이런 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나에게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간 본성의 그 부패,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된 그 아름다움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성악설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거 누구나 이제 알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실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들은 다 인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인간 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펼쳐요. 이걸 우리는 보통 성선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좌익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 관이 이런 성선설입니다. 워낙 착하고 다 좋은데 주변 환경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파이퍼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니 내 판단에는 바울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파이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이 극도로 황폐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죄성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누구라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이 이제 회복이 돼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제 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이제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극도로 죄로 가득하다는 현실 인식, 이게 이제 분명히 있고, 또 동시에 인간이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제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관주의자도 아니다. 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인간의 부패된 이런 본성을 바꾸셔서 인간 본성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uman nature가 나중에 영어로 얘기하면 divine nature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구원 받으면 이미 위치면에서는 위치적으로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서 그거를 100%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제 황폐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의 본성, 이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황폐한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려주셨다.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하고 죄를 짓는 이런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라 걸었느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여기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사도 바울 포함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 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영어로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진노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지옥 정죄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거 이야기할 때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다시 말해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정도로 인간 본성이 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그 핵심 아니면 뿌리는 몰라서 그렇게 생기는 게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지의 저 밑바닥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하든드 돼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딱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돌이켜보고 왜 이런 죄를 짓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의 뿌리는 내가 해야 할 선을 내가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 자신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죄성이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이 육신이 그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완고함, 강퍅함,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내던지는 그런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각종 악한 일들을 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율법의 의에 관한 의로운 자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 바울의 모습은 선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그 과거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비쳤겠지만 이 마음에 들어있는 걸 보면 사람을 깔보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가 돼서 내가 랍비가 돼서 유대인들을 뭐 다스리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교만의 극치, 거기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던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잡아두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홀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들어오면 그럼 이게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잡아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수가 있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본인의 형태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에서 이제 3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종류의 죄악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이것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완고함, 이런 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또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극도의 교만을 보이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교만 아니면 윤리적 교만을 강화한다. 그게 로마서 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바울이 스스로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가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죄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대적하는 병이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됐다. 다시 말해 6천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의 허리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허리 안에 지금 들어있었는데 그때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오리지널 씬. 우린 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원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걸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원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런 원죄, 오리지널 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물려받고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죄병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 그러면 인간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서 아름답게 되는 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은 분명히 인간 본성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 이걸 알았으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더럽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세상의 재난과 고난과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게 됐고 모든 창조물은 죽음과 고통의 저주 아래 이제 놓이게 됐어요. 아까 전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전가.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지을 때 나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전가로 하나님이 죄 짓는 거를 내가 전가가 돼서 죄를 짓는 걸로 보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매번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려면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걸로 봐주세요. 그것도 뭐예요? 의의 전가. 이걸 다 하나님이 일들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담이 이뤄놓은 이런 범죄를 한 번에 싹 뒤집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기 처음에 존재하던 아담과 이브는 지금식으로 하면 끽하고 제일 좋은 데 가봐야 어때요? 육체를 입고 그냥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걸 뒤집어 놓으셔서 마귀의 그런 계략을 뒤집어 놓으셔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물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렇게 다 계획하셨겠지만 마귀는 그걸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 이거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키고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놓으신, 이루신 그와 같은 의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를 해주신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15절에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그 범죄의 그 효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칭의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그렇죠? 몸이 그냥 완전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살게 되면 그렇죠? 영원히 산다 해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을 한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요. 특별히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이와 같은 악한 질병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 아까 조선일보를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뭘 하고 있나 나왔냐. 야구로 치면 지금 9회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2회 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2회 초. 9회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2회 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다음 학기도 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또 온라인으로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어요. 이제 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험 문제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이건 뭐 인터넷으로 또 보자니 또 그냥 부정. 그렇죠. 애들끼리 모여갖고 또 자기들끼리 답 해갖고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하니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퍼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인간 본성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변화가 돼서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데 이 인간이 지금까지 뭐 몇백억이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눈 가지고 뭘 보고 귀 가지고 다 듣고 마음속에 이것저것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다. 지금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한대의 그런 세계에 그런 일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유한한 인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 결국 온 창조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휴고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7년 동안 이 땅에 7년 환란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양과 염소의 이와 같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7년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렇죠? 100% 구원받은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시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처럼 몸이 변화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렇죠. 또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며 그러면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온 창조 세상이 지금 신음 가운데 있어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렇죠? 우리가 변화가 돼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거 이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날이 될 때까지 그래서 7년 환란기 전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휴거 이제 받아야 되는데 휴거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 입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속 유업.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늘 의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를 기억하면서 정말 믿지 않고 정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 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희망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나라 돌아가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요새 우리가 또 김영삼 기자를 모시고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데 아유 어떻게 그냥 150년 전, 130년 전하고 똑같은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100%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중요한 때는 꼭 이렇게 뭐라 할까, 세상에서도 의로운 게 있고 불의한 게 있잖아요. 꼭 불의한 쪽에 쓰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그 방향으로 이끌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정말 모든 나라가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서 좀 지도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좀 의로운가, 앞으로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그래야 이 민족이 정말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마오쩌둥을 좋아하고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고 북한의 이 공산주의 체제, 이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거라, 그런 체제라고 생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걸 하는 걸 보면 정말 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자유로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 교육을 받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김영식 형제님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인간의 본성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떤 큰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좀 잘하고 믿음 지키고, 잘한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도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뭐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굉장히 그 소극적인 그런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그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린 바울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이제 알게 되고 더러움을 알게 돼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이 돼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그걸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대개 하나만 봐요.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것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내려다볼 때, 그렇죠? 인간은 정말 극도로 부패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극도로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나의 그 죄악된 이와 같은 본성, 이것이 결국 이제 부패되고 이런 이게 변화가 돼서 나중에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그게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